9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36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36면입니다. 교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둔 왕 유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요즘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신경전이 도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위험 수위에 달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또 미국에 이 핵포탄을 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쏘았죠. 물론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도발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차하면은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한반도의 전략 자산들, 이 탁월한 무기들을 한반도로 집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국경선에 미사일과 병력을 배치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국도 북한과의 국경에 10만 명 되는 병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또 새로운 항공모함 한 대를 또 진수식을 했죠. 한반도를 둘러싸고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한 발자국 먼저 내디디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누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 발짝 먼저 내디디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지됩니다. 적극적이냐 아니면은 소극적이냐. 소극적으로 자꾸만 대처를 하게 되면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소극적인 성격도 아주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날 저 간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날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제가 왜 그랬냐면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그날 저녁에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무려 7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7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난 그 다음날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물론 제 성격상 찬송가 경연대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싫었던 사람이고 무서워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경연대회를 다 끝나고 점수를 합산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사회자가 예정에 없었던 혹시 여러분 중에 특송할 사람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제가 용수철 튕기듯이 벌떡 일어나서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가서 또 용기를 가지고 제 동기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끙끙거리면서 참고 참고 참다가 손님이 나가시고 나면은 그제서야 방문을 살짝 열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고 나오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동기들을 다 불러내고는 물론 준비를 안 했죠. 찬송가를 딱 펼쳤습니다. 그때 하필 나온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로 355장입니다. 찬송가 355장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코가 끼어가지고 지금도 목사가 되어서 어디든지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닌 도시를 보니까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평촌으로 분당으로 가서 부산의 수영여교에 있다가 또 대구로, 제가 무슨 대구에 연고가 있어서 온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정처 없이 이렇게 참 서러운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집도 없이 떠돌다가, 저 집이 없습니다. 떠돌다가 대구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전쟁 없습니다. 사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어도 마음껏 세속화되어서 누리다가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죠.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을 하고 그러면은 성도는 끊임없이 방어를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자주 우리는 적극적이 되기보다는 소극적인 방어를 하는 그런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전쟁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패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승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먼저 공격을 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대첩, 이 표현에 좀 발음이 그런데 명량 대첩입니다. 명량 대첩에서 13척에 겨우 남아있는 이 함선을 가지고 333척의 일본 그 외선과 싸워서 이겼죠. 그때 방어 전략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3척을 가지고 도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휘하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막 명령을 내렸죠. 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고 해서 살 것 같으냐? 내 칼에 죽을 거다. 그러니 공격해라. 이 말을 듣고 장수들이 용기를 내어서 13척을 가지고 333척의 그 외선들을 물리쳤던 이 전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가지고 왔었죠. 그 승리는 방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격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짜시고 선제 공격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그 땅을 취하라. 나가서 그 땅을 밟고 싸워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방어하는 데 급급한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얻어터지고 깨어지고 비참하게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축구에서도 이기려면 수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공격이 있지 않으면 축구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공격하면 상대방은 수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을 하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두 눈을 부랴려야 합니다. 개 눈을 보십시오. 눈을 부릅떠야 되죠. 무서워서 눈을 내리깔면은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기를 잘 다루어야 하고 용맹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군부대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수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먼저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막 가슴을 와서 때리는데요, 막 밀려나갈 뻔했습니다. 천장이 붙어있는 것이 용했습니다.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만 찬송을 해도 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나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병사, 병정, 장병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용사요 그러더라고요. 용사, 용사의 뜻이 뭡니까? 용감한 병사라는 뜻입니다. 용감한 병사.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먼저 용감해야 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양을 치다가 내려놓고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인의 그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말을 하면은 진짜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골짜기는 진짜 골짜기가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를 가리켜서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 그러면 엘라 평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엘라 평지를 가운데 두고 이쪽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진을 치고 있고 저쪽 산에는 블레셋 군인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양 진영이 다 서로 공격을 하지 않고 한쪽 블레셋에서 이 2m 60 이상 되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소리만 지르고 있지 먼저 공격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가 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양측의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이 생소한 광경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공격을 하지 않지? 그리고 블레셋 저 골리앗은 키가 2m 60이면요 어마어마한 큰 키입니다. 제가 다윗이라면은 칼을 들고 싸우려면 이렇게 싸워야 되죠. 이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보면서 다윗이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을 하고 있는 저 군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냐고.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분노해서 나갔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런 가만히 보면요, 이 거대한 골리앗도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 그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딱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다윗은 살펴보고 바로 공격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은 너무나 쉬운 그런 목표죠. 크죠? 잘 뛰지 못하니까 몸도 둔하죠. 또 얼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 작은 것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다윗이었으니까 골리앗의 그 이마는 딱 먹기 좋은 표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물맷돌은 방어용 수단이 아닙니다. 공격용 무기이죠. 물맷돌을 가지고 수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떼를 지키다가 멀리서 사자나 늑대가 양떼를 움키기 위해서 달려오면은 그때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얼른 돌을 물매에 메어가지고 달려나가죠. 양들을 뒤에 두고 앞에 나가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은 그 돌이 날아가서 그 짐승의 대갈통을, 예, 깨어 부수는 것이죠. 다윗이 들고 있던 이 물맷돌은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마귀를 이렇게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달려온다고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양떼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고 골리앗처럼 너무나 거대한 크기,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은 강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강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탄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과연 성도보다도 강한가? 만약에 더 강하다면 성경 말씀에는 피하라고 그랬겠죠. 피하라고 그러지 않고 대적을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가 깨어지는 참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가 사탄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자기들보다 워낙 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라고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골리앗의 활동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한번 보십시오. 키가 그렇게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무거운 철갑을 입었습니다. 배틀체와 같은 그 창을 어깨에 메고 있죠. 관절염 있죠.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못 뛰어다녀요. 다윗은 얼마나 몸이 가볍습니까? 그러니 이미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일정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주눅이 들어서 손을 놓아버리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용기를 딱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물맷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제 공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수처럼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여호수아 장군이 보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넘겨주리니 그랬죠. 이미 승리를 전쟁하기 전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11장 7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 모래 수와 같이 많은 병사를 향해서 습격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전쟁은 용기만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선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제 공격의 도구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기도 자체가 방어용이 아니고 공격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장악을 먼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전에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찾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가르쳐 준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이 음성을 듣고 언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새벽 그러는 거 부담이 되시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기 전에 아침에 침상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 공격을 하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마귀가 힘을 잃습니다. 기도가 마귀의 힘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침에 하루에 살아갈 그 날을 돌이켜보면서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일어난 후에 기도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평소에 미리 기도로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미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기도를 하면서 사탄을 결박시키셨죠. 그래서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가장 치열한 전쟁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시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뺨을 맞아도 주먹으로 뺨을 맞아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그리고 그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습니다. 꾹 참고 이겨내실 수 있었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새 속에 물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오늘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기 전에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밟고 갈 그 영토를 기도하면서 먼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밟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출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지 미리 기도함으로 사탄의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사탄이 어떤 영역을 공격을 해올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기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길이 순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우리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선제 공격입니다. 하루를 시작을 하시기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지 못 나오시든지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터지고 그리고 힘들어서 이렇게 오게 된다고요. 두 번째 선제의 공격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까지는 방어 도구죠. 공격 도구가 있습니다. 공격용 도구.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칼은 공격용입니다. 이 칼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으면 혈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말씀은 공격용 무기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용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사탄이 힘을 못 쓰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자꾸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애매모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랬더니 사탄이 바로 맞장구를 치면서 관점을 싹 돌려버리죠. 먹어도 된다.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점을 살짝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것이죠. 선을 그어 놓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살짝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뭐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동성애에 관해서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을 분명히 딱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선이 분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사탄이 막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네, 그건 먹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차별을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돌려버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먹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베베 꼬아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모호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미국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합법화되어져 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강대의 상에서 제가 여기에 서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고소를 해버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랑 차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을 때리는 것이죠. 저를 보내시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죠. 빵집을 하던 부부가 레즈비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빵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에서는 이렇게 빵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렇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어제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억 3,580원. 그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그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했다가 고소를 당해서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벌금형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벌금 누가 내야 됩니까? 교회가 내야 됩니까? 제가 내야 됩니까? 그렇게 인색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으면 교회에서 내줘야죠, 장로님. 1,0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을 내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강대상에서 음란한 건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속에는 성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소를 하면 저는 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벌금 1,000만 원 또 나왔습니다. 이게 누가 내야 됩니까, 이거? 교회에서 내주겠죠? 또 나왔습니다. 다음 주가 VIP 초청 주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쁜 사람이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은 그러면 저 또 끌려 들어갑니다. 벌금형이 2,000만 원, 그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제일 스님 장로님, 최종현 장로님 저를 부르겠죠. 목사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강대상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성적을 타락을 해도 그게 죄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돌려서 말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벌금 나올 겁니다. 교회 망해요. 당의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서구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전합니다. 이것만.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선포를 해야 교회는 붕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된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국 교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니까 지금 영국 교회가 교회 출석률이 2%입니다.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2%만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를 나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영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서히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될 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동성애 합법화는요, 지성인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말을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놓으셨죠. 말씀의 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 최고의 공격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마지막 승리를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것은 순종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순종했을 때입니다. 사탄에게 최고의 공격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싸우게 하시죠. 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토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주실 수가 있고, 사탄의 권세를 무릎 꿇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제 공격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침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뚜벅뚜벅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